오늘 말씀의 제목은 향기나고 아름다운 내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열왕기상서 6장 하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본문을 묵상을 했었습니다. 어제 본문은 6장의 전반부는 성전의 외부 공사를 다루는 본문이었고요. 오늘 14절부터 38절까지는 내부 공사, 실내 공사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우선 6장 전체를 보면요, 저자만이 보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부 공사에 비해서 내부 공사를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또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외부 공사에서는 주로 사이즈 정도로만 그렇게 밝혔고요. 근데 14절부터 38절까지 뭐 분량상 벌써 두 배 정도 되죠. 38절까지의 내부 공사에서는 뭐 어떤 재료로 또 어떤 뭐 내용물로 무늬로 내부 공사를 진행했는지 굉장히 자세히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저자의 관심사는 성전의 외향이 아니라 성전의 어떤 외부적인 겉이 아니라 내부 속에 굉장한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관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전의 내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성전의 속은 어떤 모습일까요? 14절부터 22절까지 한 단락 내용을 먼저 보는데요. 이 단락에서는 성전 내부 벽장식을 서술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백향목 널판 기억해 두시고요. 성전의 내소, 내소라는 것은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 하죠. 내소라는 표현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중앙에 있었던 그 지성소. 18절을 보겠습니다.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또 나오죠, 백향목,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고, 모두 무슨 나무라고 합니까?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돌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백향목이라는 특별한 나무로 성전 내소와 성전 내부를 채웠다고 합니다. 자,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법궤죠, 성전 안에 내소, 지성소를 마련했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향목 제단에도 금을 입혔다고 합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으로 외소, 아까 내소였죠? 이제 외소, 그러니까 지성소 바깥에 위치한 성전 내부를 표현하는 겁니다. 외소에는 무엇으로 입혔다고 합니까? 정금을 입혔다고 하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또 내소를 또 무엇으로 입혔습니까?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29절과 36절 그 사이 단락도 비슷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그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성전 내부 공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백향목과 정금의 재료를 사용해서 돌이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깔끔하게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자, 백향목이라는 나무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주 또 볼 수 있는 나무긴 하지만 사실 어디서나 나는 나무는 아닙니다. 레바논 산지, 뭐 페니키아 그쪽 지방에서만 나는 그런 나무인데요. 벌레가 먹지 않는 목재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런데 백향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백향목이죠. 백향목, 에레즈라는 단어인데 향기 나는 나무라는 말입니다. 백향목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아름다운 향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을 백향목으로 가득 채웠다는 사실은 성전 내부에 들어갔을 때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아름다운 향기가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백향목을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정금으로 채웠다고 합니다. 정금이라는 금속은, 금이라는 금속은 거룩함이라는 속성을 표현하는 그런 성경적인 상징을 가지고 있는 금속입니다. 그러니까 저자는 지금 성전 내부 공사의 재료를 지금 자세하게 묘사함을 통해서 성전의 외부는 되게 간단하게 묘사를 하셨죠. 성전 내부, 성전의 그 속은 어떠해야 되는지, 성전의 본질은 어떠해야 되는지,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성전의 상징적인 속성을 재료를 표현함을 통해서 지금 본문에 나타내고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이 이렇게 지어지고요, 한 30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 솔로몬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구렬이라고 합니다. 강도의 구렬, 강도들이 모인 그런 집단과 같은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그로부터 또 한 600년 뒤에 예수님께서 헤롯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또 보면서 예레미야가 사용했던 강도의 구렬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성전의 뭐 외형이 망가졌다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성전의 내용 중에 사용했던 어떤 재료가 잘못됐다는 얘기일까요? 사실은 성전의 외형이나 사이즈나 규모나 아니면 어떤 재료나 그 안에 어떤 무늬를 사용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내부에서 살펴봤듯이 저자가 지금 자세하게 백향목, 향기 나는 나무에 백향목 재료를 사용했고, 거룩함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금속을 사용해서 내부를 채웠고, 사실 어떤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재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통해서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본질을 추구해야 되고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성전을 사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 성전의 본질에 맞지 않는, 재료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과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성전을 가리켜서 강도의 구렬이라는 말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곳이 되어야 했었죠, 성전은. 그러나 피비린내를 풍기는 그런 강도들이 모여서 불의를 모의하고 불의를 재생산시키는, 불의의 악취를 풍기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성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속성, 그것은 성전의 건물이 아니라 성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그 성전은 그냥 돌무더기가 될 뿐인 겁니다. 그냥 돌만 쌓아놓은 건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두 번이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파괴하셨죠. 그래서 그 표현을 돌무더기가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돌무더기. 그 성전 내부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 속성, 성전의 본질을 성전이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성전의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할 때 그냥 그 성전의 건물은 그냥 돌무더기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일까요? 사실 본래부터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원래 성전의 전신은 뭐였죠?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셨죠. 광야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손에 잡을 만한 양식도 없었습니다. 의지할 만한 군사력도 없었고요, 그들이 붙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가시적 표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할 때 선두에 성막을 앞세워서 행진을 했고요, 그리고 주둔을 했을 때 중앙에 성막을 먼저 치고 그 주변으로 텐트를 쳤었죠. 중심이 되고 선두가 되는 것은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에 가지고 있는 중요한 표징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하신다는 표정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지금은, 지금도, 예전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건물이 성전이라기보다 성전의 본질은 성전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도 본질은 성전이라는 것은 어떤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나 어떤 그런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 교회라는 모임입니다. 회중이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성전의 각 부분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오늘 우리 성전의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내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내부의 모습 어떻습니까? 향기로운 백향목의 냄새가 가득 나서 온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그런 풍미로운 향기를 내뿜는 공동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강도가 풍기는 그런 불의의 악취로 세상과 구분이 안 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선거가 끝나고요. 화두가 적폐청산과 개혁이 화두입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 사회에 적폐청산을 해야 되고 개혁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뉴스나 그런 사회가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왜 교회는 저만한 열망이 없냐는 겁니다. 세상은 저렇게 적폐청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스스로 깨끗해지기 위해서 개혁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은 노력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더디게 보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한쪽 분에서 많이 노력을 하겠죠. 아직 제가 너무 젊다 보니까 아직 40이 안 돼서 만으로 하면 아직 너무 젊다 보니까 분명 교회는 많이 노력하고 진보하고 있지만 뭐 젊은 목사가 보기엔 너무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회가 적폐청산을 물론 해야겠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적폐청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습 같은 경우도 북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세습을 하죠. 교회와 재벌에서. 예를 들면 그런 것들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떤 합리적인 지성인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라는 집단에 와서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 선망할 만한 그런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무언가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큰 위용 있는 건물을 짓지 않아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어떤 집단의 정통성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리적으로 완벽한 논리를 우리가 믿고 있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서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매력이 없죠. 향기가 없습니다. 가까이 와서 그 향기를 맡고 싶은 그런 예수님의 향기라고 하죠. 바울은 그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런 향기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악취가 나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청산해야 될 적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개혁해야 될 부분도 너무 많고요.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뭐 물론 이런 전체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적용할 때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과연 성전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옆에 사람들이 와서 냄새를 맡을 만한 아름다운 향취를 맡을 만한 그런 향기가 나고 있고 정금같이 빛나고 구별되어 있는 아름다움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한번 스스로의 성전됨을 점검하고 묵상해보는 중요한 본문이 될 수가 있겠죠. 23절에서 28절은 성전의 내소, 그러니까 지성소에 대한 실내공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지성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자, 지성소 안에는 무엇을 만들었다고 합니까?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룹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 천사는 당연히 우리가 뭐 헬레니즘 시대나 아니면 중세 캐톨릭을 지나오면서 만들었던 그런 천사의 이미지, 뭐 아주 잘생긴 청년, 날개 달린 청년, 뭐 그런 거라기보다 고대 근동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일 겁니다. 뭐 짐승의 얼굴을 하고 뭐 그런 야수 같은 모습의 어떤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지성소 중앙에 두 개를 세운 거예요. 그 중앙에는 당연히 뭐가 있겠습니까? 두 그룹 사이에는 법궤가 있겠죠. 법궤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그림일까요?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림일까요? 지성소,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안에 내부가 있고요. 내부 안에 또 외소와 내소가 있습니다. 외부 내소와 외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소겠죠? 지성소겠죠? 지성소 안에 또 가장 중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두 그룹이 보좌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하고 있는 그 중앙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발을 올려놓고 있으니까 중앙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성전의 중앙에 좌정하고 있다는 그런 그림을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외부의 화려한 어떤 외형적 위용이 아닙니다. 얼마나 크고 웅장한 규모로 아름다운 장식으로 성전의 외부와 내부를 채우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성전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본질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우리 개인적인 삶이 성전의 바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세상이 얘기하는 그 적폐청산,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버려야 할 강력한 어떤 종교적인 욕망들로 이글거리며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죠. 그리고 개인적인 삶도 하나님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고 많은 개인적인 욕망들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성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고 성전의 일부의 그런 아름다운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는 삶을 꿈꿀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집단의 어떤 종교적 욕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종교를 더 위대하고 크게 만들어서 어떤 위용과 거대한 사이즈로 어떤 물량적인 그런 보여줄 만한 것들을 만들어서 업적들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시 교회의 머리가 되는 그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날마다 상고하고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말씀을 떠나 있는 그 부패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메스를 가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는 다시 성전다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본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또 돌아가셔서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이고 또 교회적인 또 묵상과 나눔을 적용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나를 성전으로, 많이 부족한 모습이지만 일부러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여전히 악신하는 모습들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여전히 정금같이 정결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도 이렇게 개혁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한국교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다시 성전됨을 회복하는 그런 새로운 세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